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어느 한 내용을 말을 할 때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선지에서 봤던 우리 뭐 이사야랄지 뭐 그런 내용들, 뭐 예레미야랄지 또 마태복음이랄지 이렇게 양이 많은 내용들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그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음식이 책상에 밥상에 많으면은 그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명절날 이렇게 저는 잡채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명절날 어머니가 야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는 좀 음식을 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에 굉장히 상실감이 들어요. 쿵 하고서 이렇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현사모도 이제 그 며느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제 하고 이제 뭘 아유 이번엔 그냥 뭐 사 먹읍시다 혹은 아유 그냥 뭐만 합시다면 가슴이 퉁 그랬어요 처음에. 지금이야 뭐 그냥.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을 도대체 뭐부터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왜냐하면 뭐 주제에 뻔하죠. 뻔하지만 뻔하다는 얘기는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하는 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뭐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거를 말하기까지 마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아니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나가 문제가 아니라 마태는 구약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했고, 마태는 예를 들면 세례요한을 어떻게 이해했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마태는 왜 이사야를 인용을 했으며, 마태는 왜 시편을 인용을 했고, 마태는 또 이랬는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또 실제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과 뭐는 이게 전기가 아니거든요. 전기. 전기가 뭐냐면 그 한 인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렇게 쓴 전기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어서 테마를 잡아서 쓰는 글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잖아요. 데오빌로 총독에게. 그러면 그 총독에게 맞게끔 이 사람의 복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거겠죠. 제가 예전에 학교 사설을 할 때, 대화할 때 사서에 관련된 그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류를 할지, 편목이를 할지, 정리를 할지, 뭐 DDC, 십진 분류법이라 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알아먹는 말들을 우리 일상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은 사서 입장이면은 도서관 단어를 많이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또 예를 들면, 제가 MBTI 일반 전문가 강사니까는 할 때 MBTI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시를 쓰는 사람이면 시를 동원해서 시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요리사면은 무슨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요리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자면은 복음을 전할 때 과학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작곡가고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을 설명할 때 피아노 관련된 그 느낌, 그런 단어 군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면 뭔가가 이해가 좀 달리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군인이라면 복음을 전할 때 군인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그런 걸 볼 때, 예를 들면 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원자폭탄 같다. 이런 말 쓸 수밖에 없죠, 군인들은.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태 또한 그렇다는 얘기죠. 모든 성경을 구약에는 바라보고 썼잖아요. 신약을, 신약이라는 것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냥 우리가 지금 100년대를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을 굳이 하려고 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추측이잖아요, 이렇게. 추측. 그런 것처럼, 근데 신약은 던져진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가 오실 거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엘리야가 세례와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마태는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달되었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엘리야가 어떤 특징이 있고, 엘리야가 어떤 사역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려면, 신약을 쓰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알아야 성취된 것을 이거라, 이게 성취된 내용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성경을 이해하실 때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깨우셔갖고 영시가 일어나. 네, 그러니까는 써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역을 일정 기간 동안에 쭉 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 복음을 전달하게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좋으니까 막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본인이 말하고 싶은 그 발을 쓴 거다. 창세기 또한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모세가 쓸 때 작정하고 쓴 거예요. 왜?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요구에 맞게 부응하려고 성령의 통제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또 계시하심 가운데 그 글을 쓰게 된, 쓰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의 도움이, 도움 가운데 그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쓰기 싫어 죽겠는데, 일어나. 무릎 꿇어. 뭐 갈아. 묻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정 사역을 쭉 마치고 쓰고 싶은 글들을 좀 쓰고 있는 거다. 그런 좀 생각이 있으세요. 성경을 생각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읽어보니까 있는 완성된 내용이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을 조금,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고,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요즘에 조금 그냥 제가 읽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실제 신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봅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그렇죠? 일정한 사역 기간 후에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그리고 본인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본인이 봤던, 본인이 경험했던,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렇죠? 유대인들 대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주제별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이미들에 막 쓴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썼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그런 내용인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태가 뭘 쓸지를, 뭘 쓰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도가 뭐냐? 아브라함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죠? 한번 그동안 구약을 달려왔는데요. 구약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등장한 사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의 구약을 대표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씨이면서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했고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씨와 땅 이야기예요. 계속.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1장을 보게 되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말이 툭 던져진 것처럼 보여요. 신약이 없었다라면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끝날 이야기예요. 근데 후손이란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가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구약에서 또 언급이 되어져요.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쓴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담 옆에 있었냐고.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 말씀을 구전이랄지 전통이랄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최초의 복음이 이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끌린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들이 파편적으로 다양하게 그냥 막 그냥 본인 쓰고 싶은데 쓴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 가운데 우리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쓰여진 게 시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작사가라면 글을 쓸 때 1절 뭐라고 쓰고 2절 뭐라고 쓰고 3절 뭐라고 쓰고 물론 밥을 먹다가 기차를 타고 어딜 가다가 가을 들녘을 보면서 툭 어떤 시상이 들어서 글을 쓸 수 있죠. 글을 쓸 때에도 어떤 쓰게 된 동기는 뭐 낙엽이라고 쓰지만 낙엽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낙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엽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본다랄지 낙엽을 통해서 시간을 돌아본다랄지 또 파랗게 이렇게 빨갛게 익은 낙엽을 보면서 어떤 사실을 추론한다랄지 이렇게 하면서 가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를 쓸 때 1절 쓰고 2절 쓰고 사람들이 또 3분 인상을 묶여드리니까 3분 안에 시간을 재가지고 글씨를 맞춰서 글씨 라임을 맞춰갖고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쓰면서 어떤 의도가 잘 표현됐는지를 가사를 바꾸고 다시 한번 배열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글 쓸 때 작업 과정들이 성경을 쓸 때도 있었다. 그렇죠? 그 전 과정을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지 그냥 사람들한테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생각이 0인데 적어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방에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받아쓰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많은 걸 받아쓰기 하려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이 이끌리고 있는데 지금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죠? 자손, 후손, 씨 딱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태는 지금 구약에서 말했던 아브라함 그 이야기, 다윗의 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쓸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그 이야기고 다윗의 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거의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역사서를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서는 역사서 내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서 내에 선지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한다는 얘기는 거의 구약 자체를 거론하는 거예요. 구약 자체를 거론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보면 참 의미가 깊고 그냥 삶의 의식주 문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던 구약의 역사 역사서를 구약에도 한 번도 정리 안 된 그 내용을 신약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알까요? 못 쓰죠. 왜?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한국 교육 안 받으면요 모르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순신 알겠습니까? 이순신과 거북산의 관계 알겠습니까?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이걸 알까요? 강감천의 기주대첩 이걸 알까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독립군 뭐 우리 그 일제치하 있을 때 33인 뭐 이런 거 알까요? 모르는 거거든요. 왜 모르냐면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 안 배운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육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죠. 그렇죠? 우리 뭐 제 또래 맞아 박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김구, 백범인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윤동주 모를까?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딱 말하면 다 아는 그 인물이에요. 누가? 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뭘 얘기 말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저기서부터 얘기할 지금 예수님의 족보라고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무리들이 어저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지자로 바라봤어요. 엘리야를 바라보고 세례요한으로 바라보고 또 예레미야라고 바라봤잖아요. 엘리야도 선지자이고 세례요한도 선지자고 예레미야 또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1장 1절에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기승전결 써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장 1절에 결론을 땅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유대인들이 왜 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 대상으로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아는 내용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 내용이 창세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왔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때문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메나답을 낳고 아메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다가 6절에 이세는 다윗을 다윗 왕을 나으니라.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누굽니까? 여호수아서 들어갈 때 발견됐던 그 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메나답은 보아스를 낳고 5절에 보아스는 룻기 읽을 때 봤던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룻의 남편이 된 기업부를 자 고엘 말할 때 그 보아스 그 인물 등장하잖아요. 보아스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력한 탁월한 유력자 그런 분 말하면서 그리고 기업을 모르게 했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내용이가 사무엘상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쭉 훑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지금 마태 입장에서 지금까지를 쭉 훑는 거예요. 지금이 누구냐? 본인이 만났던 본인을 불렀던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함께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오신 그 인물이다. 그렇죠? 역사 속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전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런 느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꼭 그런 느낌이에요.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쭉 나와서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칭함받고 있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보자마자 아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서 따라다니다가 말씀을 듣다가 3년 만에 함께하다가 보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장면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다섯 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그렇죠? 우리가 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장 산상수훈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쳤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전도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치유하시는 장면 갑자기 병 치유된 내용들이 몇 장 내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여기저기 나오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한 곳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 사두개인과 유대인들과 또 논쟁을 해요. 왜 논쟁했냐? 구약을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 견해차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왜 자꾸 이삭을 따먹습니까? 이런 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이런 일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래가면서 율법에 흐르는 기본적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율법을 말한다는 얘기는요, 구약 모세가 썼던, 그쵸?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바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알고 있는 바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런 부분. 지금 모세,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은 전체가 다섯 개로 이렇게 다섯 개 꼭지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다섯 개 꼭지. 왜? 그들은 모세오경에 대개 길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와 비슷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들. 출애굽기 내용과 비슷해요. 그들을 꺼내서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을 살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잖아요. 치유하는 장면들이 읽다 보면 출애굽이 뒤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또 그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주세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동참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논쟁이냐?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부분과 율법의 정신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다른 거예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논쟁적이에요. 계속 가면서 우리를 돌봐줬습니까?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 민수기 쓴 자체도 그런 내용들, 그냥 방치한 거 아닙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개 내용들이 거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그리스도 가득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를 보게 되면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총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26장부터 28장까지예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죽을 것과 부활할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마태복음 뒷꼭지에 어떤 내용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모세 오경의 시편도요, 다섯 개 꼭지로 분리가 되어져요. 150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섯 개 어떤 꼭지냐? 어떤 내용, 어떤 부분들은 창세기를 기반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출애굽기 내용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유태인들은 어떤 모세 오경의 어떤 썼던 방식, 그런 것까지도 준수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논문을 보다 보면은, 마태가 이해한 모세오경, 토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마태는 지금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냔 말이야. 지금 예수님 얘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마태의 믿음이 나와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쓴 복음서예요. 그렇죠? 최영식이 쓴 복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마태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 마태가 이해하고 있는 세례요한, 마태가 바라봤던 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적고 있는 책이 이 마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메시아라고 칭하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 가죽은 아브라함을 통했던 그 가죽은 상징했던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가 여자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14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인데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야.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야.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왜? 이미 유태인들은, 유대인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거론하는 거 보시죠.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선지자라는 얘기가 전체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마태복음 그러면 틀린 얘기고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보니까 예레미야가 80 몇 번인가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선가가 60 몇 번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거의 39번인가 나와요. 선지자란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이 세 번째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양으로 보게, 비율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1등이에요. 선자라는 말이 비율로 보게 되면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마태가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하고 있는가를 그냥 뭐 선자 쓴 게 아니라 그들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라기 글을 인용하고 스가랴 글을 인용하고 미가의 글을 인용하고 이사야 글을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고 이 내용들이 가득해요. 어디에? 이 마태복음에. 저는 어떻게 주로 성경을 할 때 성경 개론할 때 말씀을 드리냐면 선지서의 선지자란 말씀이 제일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양이 마태복음과 물론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80몇 번 나오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선지자의 그 단어 양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들을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보세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의 글을 선포되었던 것,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씀이 누가의 복음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태가 선지자의 글들을 많이 인용했다. 최소한 마태복음이 구약을 인용한 내용이 139절이야. 말씀드렸죠? 거의 한 100구절 되는데 마태복음이 139절 정도를 구약을 인용했다. 거의 10구절에 한 구절 정도는 구약을 인용했었다. 라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마태복음이 구약적인가를 아셨어요. 마태복음이 구약적인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에요. 구약에서 말했던 내용은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임을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오시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가 오셨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2절 23절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인용한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에서 나왔는 7장 14절 내용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지 않은 채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낳은 거죠. 그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아마도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남한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남한국을 향한 말씀을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성격은 예언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의도도 있지만 이중성이 있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에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구조를 쓰면서 내 앞에 태어났던 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했던 저 인물인 것을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를 알아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막연한 의식이 있다가 이게 세밀화되고 구체화되어지면서 그가 그리스도시고 어떤 사역한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 또한 그랬다. 지금 구약을 통해서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139절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거의 구약 의존적이에요. 구약의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여기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렇죠? 구약을 읽을 때 답답했던 건 뭐냐면 다 예언이에요. 다 신약으로 밀어놔요. 그렇죠? 그가 오실 걸 메시아 오실 것을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냥 그리스도 책이에요. 그리스도 책. 그냥 마태 또한 구약의 이사야와 다르게 어떤 주제를 쓴 게 아니라 이사야와 똑같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스가랴와 똑같이 미가와 똑같이 오바댜와 똑같이 그 모든 내용들이 똑같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전파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인 것을 왜 그분이 승천한 것도 봤을 정도니까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숨겨진 그 마태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 목적적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좀 아까 예수님 낳았다고 말씀했잖아요. 낳았는데 더 세밀하게 거론을 해요. 어떤 거론을, 지금 누가복음에 우리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동방 박사의 출현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말하면서 2절 유대인으로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계속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왕조 의미 아시죠? 제가 낳은 애를 도운대운 다은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되는 거예요. 도운대운 다은이 낳았던 자식 중에서 누군가가 또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근데 김씨가 들어와서 전복시켜버리고 쿠데타에서 왕조가 바뀌, 그렇게 안 됐고요. 계속 남유다는 원래 유다지파 거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어떤 뭡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유다 지파가 꾸준히 그 최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 왕조서를 읽어 보면은 조선 왕조가 이씨 성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역시나 그도 왕가에 있고 왕이란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메시아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저렇게 오셨고 저렇게 가난하게 오셨고 외지에서 오셨고 지역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가 결국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8장에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그가 가졌다는 말을 결론으로 딱 찍고서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함께할 것이다 하는 말로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 이 말도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의 예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거기서 와야 되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태어날 것, 이것도 예언됐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별.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예언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그곳까지 추론하고 결론으로 얻어낸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구하면서 박식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구약을 얼마나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는 걸 알 수 있죠. 쭉 넘어가서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그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막 소문이 나가서 사람들이 흉흉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섭정,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치하에 있는 그 헤롯 왕들이 불쾌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어? 불쾌해서 내린 측령이 뭡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결론은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3절 소동했고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 사실을 선지자가 했던 그 말들이 말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왜? 그 말들이 예언이니까.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난다는 말들을 그들이 백성들이 다들 알고 있고 대망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가 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자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한테 안 간 거죠. 왜?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의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요, 가뭄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피해요. 이게 뭔가 계속 모세 경과 계속 연상되어지고 주거니 바꾸니 장면들을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갔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선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또 성취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뚝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이 출생이 이 탄생이 구약에 그 예언했던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태가 그리스도 목적적이었는가. 아니 우리 입장에서 목적적이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구약의 그 수없는 그 내용들 구약을 읽으면서 회당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게 누굴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도 직업이 세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다는 그 세리의 위치에 가 있으니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세리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도 한번 우리가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과 세리 마태는 친척 관계, 친척. 제가 알고 있기는 마태가 사촌지간. 예수님과 요셉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 아들이 세리 마태예요. 나중에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은 이 친척 형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가족이 가족을 인정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형이 동생을 향해, 동생이 형을 향해서 아무리 목사고 뭐 목사라 하더라도 형은 형이지, 그쵸? 목사를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마태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호세아서 했던 말씀을 지금 미가를 다루고 있고 호세를 다루고 있고 마태가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마태 집에 있었겠습니까? 막말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거 보고 연구하겠습니까? 그냥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 그냥 듣는 그 내용 속에서 들었던 내용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가 나왔어요. 미가가 나오고 호세아가 나오고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했던 말 라마에서 슬퍼하게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래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 하신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문득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에 의해서 선지자의 글에 의해서 계속 예수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전 인생을 통해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발견한 그 내용을 작정을 하고 그 글을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이 족보 없는 분이 아니라, 족보 없는 분이 아니라 실제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런 예언을 쫓아서 오신 분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했고 결론이 어떤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란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그냥 십자가 부활 이렇게 쓰면 될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치게 됐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특별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들이 이렇게 꿈으로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자가 했던 그 얘기가 성취될 것을, 성취되었음을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지금 미가, 호세야, 예레미야, 그렇죠? 또 지금 나와 있는 이사야, 지금 2장까지 구약 인용이 가득한 걸, 지금 구약, 지금 2장 내용이 23절이에요. 23절 내용의 구약 인용이 네 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구약의 근거에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이 자체가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목적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장에서 그의 출생을 말하고 애굽으로의 도피 이런 부분들을 실제 말씀을 하고, 실제 그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어서, 그렇죠? 불러내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그를 다시 오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장 말씀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난도 끝도 없이. 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내용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벌써 20분이네요. 그래서 우리 올 4장까지 좀 나갈 생각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추후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살펴보면요, 뭔가가 이렇게 마태가 막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가득했을까, 얼마나 가득하고 충만했을까, 또 예수님의 태어난 사실이 친척 마태는 알고 있을까요? 들었을까요? 부모들한테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성격이 더러워, 이 말 들었을까요? 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단 말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들었었고, 마태가 이야기를 적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님을 마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에서 났음을 마태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그걸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본인 탄생을 말을 했으면 약간 거짓을 더할 수가 있죠. 근데 마태라는 사람에서 그것이 관찰되어졌고 봐졌고 알아졌고 믿어지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이상 사역을 같이 하면서 세리 마태가 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적고 있는 장면이 벌써 구약 인용을 막 통해서 그가 약속대로 오신 분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구절 네 구절 봤거든요. 139절 있다고요. 구약 이 마태복음 내. 그냥 막 적은 기분대로 적은 게 아니라 얼마나 구약의 근거에서 적었다는 걸 알 수. 구약이 그리스도 목적적이잖아요. 마태복음도 당연히 그리스도 목적적임을 2장밖에 안 읽었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체 28장 좀 꼼꼼히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용을 좀 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속에 표현된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가 나타나셨는가를,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온전히 성경을 통하여서 더 깊은 복음과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 이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발견케 인담을 내주시고 그 눈이 선명하고 커져서 성경의 내용들을 온전히 받는 믿음이 있도록 인담을 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케 하시고 형편과 사정에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을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에 부족함없도록 도우시고 오늘 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속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교육자, 모든 장로님들에게, 모든 중직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하게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기에 부족함없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